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3월 26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도 당근 마켓이라는 것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죠. 한국에서 인기 있고 유명한 중국 거래 플랫폼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중국 거래 플랫폼도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거래 규모가 작았던 어린이 용품이나 장난감, 게임, 실내 인테리어 가구의 상품 거래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당근 마켓이 단순히 그냥 중국 거래를 하는 장 역할을 넘어서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고 지역의 개인 인터넷 소통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주민들끼리 사소한 정보를 공유하는 개인 인터넷 소통망 역할에 중고 물품을 교환하면서 각종 만남까지 성사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풍 속도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의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우리 부모님은 코로나19가 있던 시절에 중고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 만나셨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셨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과의 만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중고 물품 거래하려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치유를 선사하기도 한다 얘기까지 있던데요. 그래도 이런 만남이 악용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조심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지금 북한은 내신 뉴스체크 코너로 함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인데요. 그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니 조만간 좋아질 거라는 기대해보면서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 최근에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여권에 대해 알아보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온갖 신기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 신세계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함께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은 3.6%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26일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국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비롯한 적극적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26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에서 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 정책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집트 수에즈 운하가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가로막혀 사흘째 국제해상 물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쯤 2만 TEU급 컨테이너선 에버 기브노가 홍해를 지나 북쪽으로 수에즈 운하를 지나다 통제력을 잃어 운하를 막았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는 선박 사고로 통항이 일시로 차질을 빚은 적이 있지만 사고 선박이 초대형이었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통항 재개에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인도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먼저 인도 내 수요부터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인도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인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출도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받는 나라들이 당분간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3위 뉴스입니다. 단 한 번도 대중에게 공개된 적 없는 빈센트 반고의 작품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5일 고흐의 몽마르트 거리 풍경이 미술품 경매회사 소더비 경매에서 약 1,55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작품이 특히 관심을 모은 건 100년 만에 대중에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소집가가 1920년 취득한 뒤 보관하다 최근 이 소집가의 가족들이 경매에 내놓으면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파르안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현지시간 25일 정례 요약 보고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질의에 사무총장은 최근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일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크 부대변인은 사무총장은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외교적 관여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최종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북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정리해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뉴스체크 코너로 함께합니다. 김민수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북한을 둘러싼 긴급한 현안이 참 많네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북한은 대신 뉴스체크로 함께 또 만나 뵙게 됐는데요. 자,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이게 신형 전술 유도탄을 시험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 확인이 됐다고요?
네, 북한 노동신문에서 26일 보도한 건데요.
예.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방과학원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고
네.
시험 발사한 두 기의 전술 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
예.
대단히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 개량형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서
네.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늘렸고 고체 연료의 믿음성은 물론 비행 도중에 활강과 상승을 하면서 요격을 회피하는 기술이 있는데
네.
이걸 풀업 성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술도 재확증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요.
예.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체 연료가 탑재가 되면 발사 시간이 단축이 돼서 사전 탐지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탄두 무게를 봤을 때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고
네.
이렇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도 커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당국에서는 북한의 좀 발표와 좀 차이가 있었는데
네.
지난 25일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450km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150km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좀 북한이 과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어쨌든 근데 이번 시험 발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가 주목을 받았는데
예.
김 위원장은 참석을 안 했고 군서열 1위인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네.
참석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리병철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일꾼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무기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비서는 여기에 참관을 해가지고
예.
이번 무기체계의 개발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했고요.
예.
이 시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평양시내 도심에 지금 주택단지 뭐 1만 호 건설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거기를 둘러보고 또 여객버스 시제품을 둘러보는 좀 경제 행보를 한 점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어쨌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한 만큼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런 비난은 피하기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네. 바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현지 시간 26일 제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예. 규탄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5일에 이번 북한의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해당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첫 도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그동안 뭐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던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25일 오후에
네.
백악관에서 가졌는데 물론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특정 미사일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해 미국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25일 오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가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하고 네. 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다.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 국정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이 북한 도발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다. 또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했던
네.
북한 사학가 문철명 씨가 미국으로 송환된 것에 대한 항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네. 발사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뭐 북한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이라고 했고 미국도 네. 지금 똑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상응한 대응을 예고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교적 접근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도 동시에 밝혔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또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에 의해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 현재 우리가 동맹과 협의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네요.
네, 네. 그리고 함께 네. 협의해가지고 이제 뭐 북한에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최대 외교 정책 문제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는 했는데요. 그동안 뭐 미중 갈등이나 네. 코로나 문제 같은 이런 산적한 문제가 있어서 좀 북한 문제가 좀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관측도 나왔는데 미국의 그 대외 외교 정책의 중요한 문제로 북한 문제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북한은요 사실 뭐 전해 주셨다시피 지난 주말에 순항 미사일도 발사를 했고 이어서 곧바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네.
이게 연달아서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가 뭘까요?
뭐 일각에서는 예. 지난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대수롭지 않다 이런 예. 표현을 해서 이걸 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네, 북한이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예. 한반도의 각종 군사적 위협 억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한국의 위협에 맞선 억제력 차원의 뭐 활동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당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직접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도 좀 눈길을 좀 끄는데
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좀 일정 부분 수위 조절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이어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 등까지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하셨네요. 좀 좋은 소식 들리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1995년에 데뷔한 가수 이한철 씨는 실력 있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인디 음악 씬에서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쌓은 분인데요. 이한철 씨와 박세별 씨가 2008년에 발표한 노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들어보시죠. 세계 뉴스나 세계의 이슈를 더 깊이 있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자, 한국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 바로 백신 여권인데요. 예. 이게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 이 백신 여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자, 백신 여권은요, 네. 코로나19의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국가 간 상호 인증 가능한 일종의 증명서를 발급해서
네.
이들에게 격리 없이 국경 간 이동과 여행을 허용해 주겠다.
예.
이런 개념이에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더뎌지면 각국의 봉쇄가 좀 완화될 것인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증명서를 활용해서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취지 좋죠.
네, 네, 그러네요.
백신 여권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이제 QR코드나 바코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언제 어디서 백신을 맞았는지 또 면역력은 활성화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네.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역을 위해서 백신 여권이 있는 사람은 격리 기간을 면제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 정확하고요.
예.
백신 여권 소지자는 복잡한 절차들이 면제된다. 이런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백신 여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났지만 이후 다른 종류의 전염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뭐 전염병은 계속 또 출몰한다 이런 분석이 있으니까요. 자,
예.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앙겔라 메르켈 도이칠란드 총리는 지난달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예.
27개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모두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여기 동의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내부에서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는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에 한해 2차 접종까지 마친 영국인을 대상으로
네.
자가격리나 진단검사 없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또 국가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그리스, 스페인 등은 여름휴가 성수기에 앞서 백신 여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만 해도 그 앞서 백신 여권을 일찍 도입한 이스라엘과 협의해서 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네.
비격리 여행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어요.
네.
여기 버블이 뭐냐 방울이잖아요. 비행방울이잖아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여행한다라고 해서
예.
트래블 버블이에요.
재밌네요.
아시아에서는 역시 관광이 국가의 큰 수입원인 태국이 5월부터 비격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격리 여행, 여행을 뭐 화두로 좀 이런 백신 여권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듣자하니 중국이요, 또 이 백신 여권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정말로 안정이 된 건지
네.
정보 공개 투명하지 않는 나라서
그러게요.
믿기 어렵다, 뭐 이런 의견이 많긴 합니다만. 게다가 또 이번 봄에 전 세계적인 재확산 추세가
네.
이어지는 중이라서 더 그렇죠. 하여튼 중국은 자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었다면서 백신
네.
여권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판 백신 여권인 국제여행건강증명을 중국 메신저인 위챗과 연결된 미니 프로그램으로 공식 출시했다라고 지난 3월 8일 날 밝혔어요.
네.
이 발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판 그 국제 여행 건강 증명 전자서류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지 네. 하루 만에 나왔어요.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나왔네요.
이 건강 증명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이 QR 코드가 들어 있는데 네. 인증 화면에는 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결과와 함께 어떤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언제 접종했는지 네.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외교부장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출시했다는 건 결국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예. 중국이 좀 서두르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백신 여권 논의의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가기 위한 것을 해석이 됩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202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요. 국가 간의 편리한 왕래를 위해 QR코드 방식의 건강코드를 상호 인증하는 시스템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했어요.
국가주석이요.
백신 여권 만들자. 네. 네, 이렇게 제안했는데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개인의 동선을 확인하고 격리 여부를 표시하는 위챗 미니 프로그램 젠캉바오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도 건물 출입이나 지역 이동에 있어서 젠캉바오의 QR코드 인증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아, 중국 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온 네. 중국판 백신 여권은 자신들의 방식을 국제 표준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죠.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더군다나 중국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선수단과 관중뿐만 아니라 대회 관계자들의 교류를 위해 백신 여권은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자, 뭐 돈도 돈이고 또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화하고 싶어하는 건 좀 중화사상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중국이 시범사업까지 준비하고 있다고요?
중국은 우선 네. 홍콩과 마카오를 대상으로 백신 여권 시범사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인 홍웨이민은 최근 중앙정부에 중국과 홍콩이 인정하는 백신 네. 여권을 도입해서 백신을 맞은 홍콩인은 중국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하자 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어요.
예.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상호 인증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중국의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백신 여권에 대한 구상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럽연합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중국이 더 빠르네요.
네. 뭐 백신 여권 도입과 관련해서 네. 유럽연합 내부에서 도입 자체에는 별 이견이 없는데 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속도 관련돼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네.
관광의 주력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백신 여권 신속한 도입을 주장을 하는 반면 도이칠란트와 프랑스 등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관광이 주수입원인 나라는 빨리 도입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 지금 아무리 좀 생각해도 네. 참 관광이 주수입원인 나라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은 나라 확산일까 걱정되는 나라도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일부 국가들은 백신 여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요 지난 1월 말에 세계 처음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도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라는 걸 발급했다고 합니다.
네, 마음이 급한 건 또 이해가 가는데 네. 이 백신 여권 도입과 활용이라는 게 사실 말처럼 또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한 세 예. 가지 정도 어려움을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어려움은요. 백신 면역력 지속 여부입니다. 예,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으로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백신 맞았다고 정말 다른 데 가서 그 혹시나 코로나 그 비루스를 네. 퍼뜨리지 않을 그 보장이 되냐 이 얘기예요.
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아직 사실 코로나19 백신이 보통 백신 10년 걸려 만들거든요. 1년 만에 만들었는데 아직 그 효과가 100% 입증됐다고 할 수 없고 백신 접종 후에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안정성 문제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는 거죠.
뭐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들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백신의 면역력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네. 면역 형성 기간이 각기 이 다른 백신의 백신 여권 표준을 마련하는 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허가한 백신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백신 여권과 관련한 자료, 통용 표준을 지금 세우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도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WHO 측은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WHO까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나오는 데는 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불평등 문제의 심화입니다. 백신 접종이 뒤처진 국가와
네.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서는 백신 여권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현재 백신 네. 접종은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를 두고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대응팀장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조건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 여권 도입은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각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나라는 백신을 아예 구경도 못한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백신 다 맞고 여행 가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 하면은 사실 좀 불평등하게 여겨질 소지는 충분하네요.
예, 현재 대체적으로 접종 후순위인 네. 임산부나 청년 등 그 선점 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들 차별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네.
프랑스의 그 외무부의 클레망 국무장관은 일부 집단에만 특권을 부여하는 백신 여권 정책은 자유권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까지
네.
비판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을 들면서 접종 여행객을 우대할 계획은 당장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백신 여권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뭐 저도 아직 젊어서
네.
아직 백신이 맞을 차례가 돌아오려면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행이 벌써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럼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 번째 문제는 개인정보의 그 보호는
네.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백신 여권 앱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이라든지 개발사의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네.
여행객 동선 파악 등 개인정보 침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여행했던 곳들
예.
나 스스로도 잘 모르는 정보가 백신 여권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보호하냐 이 문제가 드러나는
네.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만 사실 요즘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좀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일부 국가에서
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암호화 QR코드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백신 여권 건강증명에서 진위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QR코드를 적용한다는 거죠.
네.
한국 정부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백신 여권을 따로 이어질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보편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거지만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해소책이 나와야 뭐 이렇게 백신 여권을 이야기가 되든지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뭐 암호화 QR코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워낙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분들 중에도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까?
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블록체인. 이걸 블록과 체인의 합성어입니다.
네.
블록은 길거리에 있는 보도블록,
네.
블록이 맞아요. 체인은 쇠사슬의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 블록, 어떤 덩어리가 쇠사슬처럼 길게 연결된 모습을 합성어로 만든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네.
단어는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서의 블록은 그러니까 자료입니다. 예, 사람의 이름,
네.
태어난 날짜, 졸업한 학교, 어디에 살고 있고 직업은 뭐고 이 모든 게 다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데이터는 그 스스로 블록이라는 걸 증명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의 블록이면
네.
나는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다른 블록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종합하면 블록체인은 스스로 자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블록이 연결된 구조입니다.
네.
스타슬처럼. 근데 블록체인 기술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의 주변의 다양한 데이터들, 내가 누구고 어디에 살고 직업이 뭐 이런 걸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유한이라는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한 사람,
네.
이런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심으면은
예.
이런 내용이 자료화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가 돼요. 체인 사슬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예. 연결돼 있으니까
연결되니까.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최유한은 백신 접종한 사람, 이게 사실 뭐 몇 번 다 동시에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해킹해서 동시에 수정하지 않는 한
네.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다
사실이니까.
퍼진 거죠.
예. 예.
블록체인 기술은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소유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모두 다 같이 소유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인데
네.
즉 내 최유한이 백신 맞은 사람이라고 제가 블록체인에 딱 등재가 되는 순간 전 세계 사람한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이걸 가지고 백신 여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자, 뭐 이런 기술들까지 활용이 된다면 백신 여권의 뭐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볼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에 대해 재밌게 알아봤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또 배워가네요. 자,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색이 좋고 개성 있는 가수들에게 음색 깡패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가수 김필 씨가 바로 그런 음색 깡패 중 한 명입니다. 도원경 씨의 원곡도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김필 씨가 부르는 다시 사랑한다면 들어보시죠.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이 세상의 온갖 신기하고 새로운 신기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뉴스 신세계로 함께해요. 자, 전태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신세계로 또 저희를 데려가 주시나요?
네, 사람의 고유한 특성으로 꼽히던 감성의 영역이 로봇 세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봇 하면 떠올려지는 것들이
네.
감성 없는 존재, 차가운 기계,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의 고유한 특성으로 꼽히는 감성과 그리고 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로봇은 좀 각각 인간과 기계를 대표하며 대립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가오는 미래에는 감성과 로봇의 경계가 매우 흐려지고 인간의 감정이입을 하는 따뜻한 로봇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이 기술을 다룬 감성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뭐 가능할지 일단 의문부터 생기는데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하는 로봇은 공상과학 영화의 주된 소재잖아요. 앞으로는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공상과학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2013년에 개봉한 그 할리우드 배우인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맡은 그녀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 속 제목인 그녀는 바로 컴퓨터 인공지능을 지칭을 하는데요. 주인공이 인공지능과 교감하게 되면서 외로웠던 삶에서 하나의 빛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인공지능이랑 사랑에까지 빠지게 되는데 그래요. 2013년 개봉 당시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다. 뭐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이 주인공에게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감성 컴퓨팅 기술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고 진실된 교감을 할 수 있었던 건 예. 바로 감성 컴퓨팅이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물론 현재 기술적 연구는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 감성과 로봇에 대한 가치와 온도차가 극명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딥러닝, 빅데이터를 포함한 이런 네.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이 많이 발전해서 이 간극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감성 컴퓨팅 기술은 정말 영화처럼 컴퓨터 인공지능이 기계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인공지능 자기 자신이 사람처럼 네. 자신의 정체성이랑 좀 지식에 대한 욕구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감성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나온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 감성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것이고 언제 나온 건가요?
네. 감성 컴퓨팅은 최근 만들어진 단어 같지만 네. 이미 1997년 MIT 대학의 로사린드 피카드 박사가 사용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되었지만 지금은 잘 알려진 이 알고리즘 기반의 시스템을 뜻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을 느껴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궁금하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감성 컴퓨팅의 핵심은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인데요.
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좀 감정을 파악을 하려면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그쵸. 듣고 행동을 봐야 좀 그런 감정들을 네.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언어인지 동작인지 안면 인식을 통해서 네. 감정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읽은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그걸 인지하고 인식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모든 데이터를 끌어모은 그 빅데이터화를 시키고요.
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성 컴퓨팅의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컴퓨터가 제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네요. 자, 그럼 이 네. 감성 컴퓨팅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공 감성지능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제품을 상용하고요.
네.
관련 기술들을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감성 컴퓨팅은 특히 이 건강관리 및 질병 연관성을 추적하는 기술에서 최근에는 이런 사람의 내적 감정 상태와 변화를 추정해
네.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까지 인간 증강 관점의 기술로 확대 발전을 하는 추세입니다.
예.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요. 건강 분야랑 자동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네, 이게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이 기술이 적용된 차가 운전자의 생체 정보와 감정 상태를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요. 또 온도, 조명, 이런 실내 환경을 운전자에게 그냥 자동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런 운전자의 표정,
네.
또 목소리에 녹아있는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요. 뭐 눈 깜빡임, 하품 등 신체적 산만도 피로도까지 감지를 해서
예.
좀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감성주행 기술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가 돼 있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게 된다면 자동차 탈 때 제가 직접 음악 고르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근데 한국에서도 혹시 감성 컴퓨팅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네.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편익 도모를 위해서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례로 지난해 서울 마포구에서
네.
우울증을 겪고 또 인지장애 노인들의 이런 돌봄 수행을 위해 반려 로봇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반려 로봇은
예.
좀 사람의 생체 정보와 감정 상태를 분석을 해서 활동 감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응급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120만 건의 회화를 탑재해서 직접적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또 코로나19로
그쵸.
대인관계가 단절된 이런 노년층 예. 아니면 1인 가구에 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로봇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말동무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게 사람의 고유 영역이잖아요. 이걸 기계가 건드린다 이런 점에서 좀 감성 컴퓨팅이라는 거의 발전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좀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이렇게 감성 컴퓨팅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네.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좀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예.
사람과 동물의 상호작용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 감정까지 네. 이 상업 가치로 매기냐.
그러니까요.
네, 좀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뭐 전태용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의 걱정과 기대하고 상관없이 사람의 감성에 가까운 기술 발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뉴스 신세계 감성 컴퓨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식당에 가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면 계산할 일이 항상 있죠. 그럴 때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오늘 배워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이 한 단어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마이딴 마이딴. 자, 이 마이딴이라는 건요. 계산서, 계산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걸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는 앞에 당신을 뜻하는 니를 붙여서 니 마이딴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굉장히 쉽죠. 한번 반복해 볼게요. 계산해 주세요. 마이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想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3월 27일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는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1도, 해산 0도, 청진 2도, 강계 3도, 신의주 함흥 5도, 개성 원산 6도, 평양 사리원 해주 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원산 삼지연 11도, 해주 청진 12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함흥 해산 13도, 강계 14도, 개성 16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현재 시간 2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4.3% 하락한 $58.5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5% 하락한 1725.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국제 은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1% 하락한 25.07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54.39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했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쏜 미사일이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재확산도 다시 불거지고 있는 정말 힘겨운 봄날입니다. 나날이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들을 제발 생각해서라도 북한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직면한 난관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들보다는요, 좀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노래 선물이에요. 2014년에 개봉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수상한 그녀라고 있는데요. 여주인공인 심은경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우들이 모두 연기도 잘하고요. 영화도 참 재밌어요. 원곡은 고 김정호님의 노래인데요. 심은경 씨의 하얀 나비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늘 조심하시고요. 주말 더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